오늘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 이 시간에 우리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기분 좋게 집에 가다가 집사람한테 혼났습니다. 한마디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냐고. 저는 길게 한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제가 녹음을 하니까 한번 봤더니 저도 놀랬어요. 너무 길게 했구나. 우리 애들이 깜짝 놀랬겠다. 아무리 제가 영어로 된 스크립트를, 메인 스크립트를 보여줬어도 너무 길었구나 생각했는데 그럼 오늘은 짧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는 그랬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25분 안에 끝내겠다. 근데 안 될 게 거의 뭐 99%지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한번 제가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오늘 덱스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또 한번 예수님의 초대장을 받아본 우리들이 그 말씀 속에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예수님의 초대장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여기에 섰습니다. 예수님의 초대장.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의 딸이 제 딸보다 한 살이 많은데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이달 말에 31일 날 저에게 초대장을 보내줬어요. 요즘은 참 좋은 게 종이로 안 줘요. 다 카톡으로 주고 이메일로 보내주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고 그 사진 찍은 거 보고 아 정말 선녀 아주 아름다운 커플이 결혼하는구나 하고 봤는데 이 기분 좋은 초대장이죠. 기분 좋은 초대장.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초대장을 받아봤을 때 왜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까? 그 초대한 사람이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지 않으면 부담이 됩니다. 초대한다고 해서 다 기분 좋게 응하는 건 아니죠. 어떤 경우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를 초대해 주는 그 사람이 정말 정말 내게 좋은 사람이면 그 초대가 한없이 행복하죠. 과연 예수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Come to me, 내게로 오라 라고 초대를 하셨는데 누군가에게는 이 초대가 한없이 행복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 초대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 초대가 귀찮고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대장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를 초대하셨는지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를 초대하셨는지 나오는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딱 머릿속에 어떤 사람들이 떠올라요? 막노동하시는 분들, 힘들게 육체 노동하시는 분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시골에서 농사만 짓다가 자식 4형제를 공부시키려고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농사 짓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아버지 어머니가 서울 올라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뛰어든 게 뭐였냐면 건축. 컨스트럭터 있죠. 건축. 그런데 말이 건축이지 완전히 육체적으로 막노동하는 거예요. 떼학볕에서 그늘이 하나도 없는 데서 여름이고 겨울이고 자식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일을 하시다가 어느 날 60대 중반에 길려한 발의 증후군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그 노동 때문에 온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쓰러져서 지금까지 외부 출입을 못하시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참 위로가 되겠다. 이렇게 지쳐있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내게로 와. 누군가가 내게로 와 해줬을 때 얼마나 좋을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했더니 이 대상이 제 아버님이 고생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모든 인생을 향하여 이 초대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살 당시에 유대 사회는 독립되지 못하고 로마라는 나라 하에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남의 나라의 속국이 되면 말 그대로 자유가 없고 늘 노동 현장에 강제로 보내져야 됐고 거기에서 일을 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 전체가 거의 대부분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싸워야 됐고 기근과 싸워야 됐고 질병에 중노동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 열심히 일하면 내일은 쉴 줄 알았는데 내일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 열심히 일하는데 내 수중에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다 주인의 돈에 주인의 오주머니만 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도 다 내게로 허락했으니 유대사회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좋게 예수님께로 갔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예상이에요. 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도 내게로 할 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생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들게 산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8장 34절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똑같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라고 말한 겁니다. 즉 그 당시에 사람들은 로마 지배하에 있었던 고달픈 인생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이면에 진정으로 사람들이 왜 수고하고 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지에 대해서 뭐와 연결시키냐면 죄와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의 종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짚어낸 거예요. 바로 이렇게 연결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만사 제치고 예수님께로 못 갔던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자 너희들 내일 먹을 것이 염려되어서 오늘 죽도록 일하는 너희들 내게로 와. 그러면 너희는 내일 일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내가 책임져 줄게. 자, 이 말 들었는데 안 가는 바보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죠? 오병이어를 보여주셨잖아요. 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5천명, 어른들 5천명을 먹였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당연히 가야죠. 근데 안 갔어요. 안 간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들은 누구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라는 말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라고? 그 말에 사람들은 비위가 상했고 기분이 나빴으며 예수님의 초대장을 받아들고도 하나도 반갑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기도하지만 이 지역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자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듣지도 않아요.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여러분 인생은 대박이야. 예수님만 만나면 당장 집 한 채가 생겨. 라고 뻥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뻥을 못 쳐요. 우리가 고작 하는 말이 왜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지 알아? 우리는 누구니까? 이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예수님께로 와야 돼. 이 한마디에 우리는 이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오라는 말을 하기가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예수님께 와야 돼. 이런 말을 싹 빼고 우리에게 오면은 목사님이 잘생겼대. 우리에게 오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대. 우리 교회 오면은 막 교인들이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몰라. 음식 먹으러 와. 와, 이러고 예배 딱 앉혀갔더니 목사님이 입을 딱 엽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말쑥해 보이고 잘 배웠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집에 살아도 여러분들은 죄의 노예고 죄의 종이며 죄인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앉아가지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자기를 인도했던 사람을 툭 찌르면서 나보고 이 소리 들으라고 하겠어.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초대장을 들고 사람들에게 갔을 때 세상과 우리 사이에 막힌 어마어마한 벽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그 벽을 뚫고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께 왔으니 여러분들 복받은 겁니다. 엄청나게 복받은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라는 소리 듣고 기분 안 나쁘고 우리가 아멘하고 오세요? 여러분 죄인이라는데도 이렇게 기분 좋게 맞아요 나 죄인입니다. 나 그러니까 나 예수님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온 겁니다. 라고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본문 11장 28절로 와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압니다. 이 쉬게 한다는 게 무엇인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쉬게 한다는 걸 좀 묵상해봤어요. 제가 아무래도 저는 뉴 제너레이션이 아니고 올드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밖에 제가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광고 카피를 제가 하나 예, 해놨는데 광고 카피 현대사회가 말하는 휴식이 뭐냐 했더니 광고 카피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한번 읽어볼래요? 힘들게 일한 당신 이제는 어디로 떠나요? 여행을 떠나라는 거지 세상 떠나라는 건 아니에요. 힘들게 일한 당신 이제 죽어라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에요. 힘들게 일한 당신 이제는 쉬어라. 여행 좀 가라. 맨날 일만 하다가 돈만 쫓다가 건강 잃지 말고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몸과 마음을 좀 쉬어주고 건강해져라. 이 말을 저는 오래전에 들었어요. 잊어버리지 않은 카피예요. 막 이거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는 여행 가자. 아마 이 광고 나온다 보다 아마 여행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을 거예요 아마. 자 예수님이 자기에게 사람들을 자기에게 오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줄 거야 하면서 힘들게 일한 너희들 나를 만나서 이제 쉴 거야 이제 나와 함께 여행 다니자 그동안 일만 하고 고생했지 이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그동안에는 너의 능력으로 돈 벌려고 했지 이제 내가 돈 벌게 해줄게 매일매일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던 너희들 이전에 운동 안 해도 내가 너희들 건강하게 해줄게 그런 약속으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준다 왜 아니라고 여러분 장담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쉬게 하면 그 정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쉬게 해줘야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압니다.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줄게 근데 그 쉼이 일하지 않아도 잘 살고 막 먹어도 당도 안 올라가고 밤새도록 게임해도 눈도 안 나빠지고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늘 행복하고 이런 쉼을 준다는 약속이 아닌 걸 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쉼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 더 가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밑에 영어로 보면요. 마음을 heart라고 하지 않고 mind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soul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영혼을 쉬게 해줄게. 이게 바로 예수께서 주고자 하는 휴식, 안식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방금 제가 말했잖아요. 예수님께로 오면은 일하지 않아도 돈 벌게 해주고 마음대로 살아도 건강하게 해주고 이건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예요. 피지컬 바디, 이 육체의 건강, 육체의 몸, 육체의 쾌락 이것만 쉬어주면 우리는 땡큐, 뭐든지 고마워, 행복해 이런 1차원적인 생각만 갖고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 영혼을 쉬게 해줄게. 너희 영혼을 쉬게 해준다는 게 뭘까요? 뭐겠습니까?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아까 요한복음과 연결시켜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 했어요? 죄의 종이라고 했으니까 그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인 우리들을 그 죄로부터 풀어주셔서 우리 영혼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휴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식이 생긴다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초대장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했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휴식이냐 마음의 휴식 영혼의 휴식은 뭐냐 했을 때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왜냐하면 죄가 만들어낸 수많은 부작용들이 우리를 수고롭게 만들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게 만드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설교에는 내가 준비를 안 했지만 어떤 정말로 정말 똑똑했던 신학대학교의 교수 한 분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어디를 갔었냐면 놀러 간 게 아니라요. 여행 간 게 아니라 인디안 선교, 여기 네이티브 인디안 있잖아요. 네이티브 아메리칸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강의를 하고 밤늦게 돌아오는 길에 그 인디안 지역에 사는 누군가가 젊은 친구가 술을 잔뜩 먹고 자기 마음대로 운전해 온 거예요. 운전해 온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경계선 중앙선을 넘어서 그 좋은 일 하고 오는 그 대학 교수와 그 어머니와 아내와 사남매를 봉고차를 벤을 타고 왔는데 그걸 받아버렸어요. 아내와 어머니가 그 자리에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아이 하나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무엇이 만들어낸 거죠? 죄가 만들어낸 거예요. 죄가. 죄는 우리를 수고롭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내 죄가 남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내 죄가 남을 수고롭게 만들고 내 죄가 남의 어깨에 엄청난 무게를 인생의 무게를 비참함의 무게를 지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 교수가요.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20년 30년 동안 몸부림을 쳤는데 벗어나지를 못했다고 해요. 마지막까지도. 너무너무 충격이 커서. 그래서 그분이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책을 몇 권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맞아. 사람이 이렇지. 사람의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쾌락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의 알코올 중독이 술을 먹으면 운전하지 말아야죠.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술 먹으면 운전하지 말아야죠. 왜 운전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다쳐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다치니까. 근데 그거 아니까 미국은 안 그래요. 한국은 술 먹고 사고 치면요. 판사가 어떻게 하잖아요? 봐준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요. 벌을 두 배, 세 배 더 줍니다. 인간의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쉬고 싶어도 못 쉽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이, 이 욕망이 나로 하여금 더 죄를 짓게, 술을 찾게 하고, 마약을 찾게 하고, 쾌락을 찾게 하고, 음란 비디오를 찾게 하고, 이런 것들 찾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합니까? 내 몸을, 내 영혼을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그런 영혼들에게 뭐랍니까?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이 초대하시면서, 고작 약속하시는 게, 일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일 않고 잘 먹고 잘 살면 더 타락해요. 그 사람은. 그거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해줄게.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절. 너무 잘 넘겨주셨어요.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우리를 해방하셨다. 해방하셨다. 해방이란 것은 마음의 안식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내게로 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 내게로 온 너희들에게 내가 줄 것이 있어. 너희를 쉬게 해줄게. 근데 그 쉬게 한다는 내용이 뭡니까? 영혼의 휴식을 줄게. 근데 그 영혼의 휴식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죄의 노예였던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이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내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남편에게 말을 함부로 않게 되고 술 먹고 운전하지 않게 되고 마약을 먹으면서 인생을 망치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도 않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상대방에 상처도 주지 않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니 나와 만나는 사람이 기쁘겠어요? 비참해지겠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인커리지 시켜주는 말을 하거든요. 시기심으로 말하지 않거든요. 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자유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휴식을 얻고 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러분 11장 29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에 쉼을 주겠다는데 그 앞에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그 영혼의 휴식을 주는,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스크린에 이런 그림을 하나, 이게 뭡니까? 소만 보면 안 됩니다. 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 이 목에다가 뭘 걸었어요? 이게 영어로 YOKE를 요크네 멍에라고 말합니다. 두 개를 묶어놨어요. 묶어놓은 건 뭐냐면 이 두 마리가 어떻게 해요? 같이 가라고 하는 것이요. 한쪽에는 예수님이고요. 한쪽에는 누구예요? 그러면 납니다. 내게로 와라.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베라. 내 멍에를 하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멍에를 베라고 예수님의 멍에를 다 벗어서 누구에게 줘요? 우리에게 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메고 있는 멍에에다가 우리를 끌어당겨서 같이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인생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묶여진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묶어놨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다시 한번 본문을 봅니다. 11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나의 멍에를 베고 뭐하기 위해서요? 내게 배우게 하려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메신 멍에를 함께 짊어져서 예수님과 묶인 상태로 걷다 보면 배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멍에를 같이 묶어버렸으니 내가 쉬고 싶어도 예수님 가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야 돼요. 내가 놀고 싶어도 예수님이 말씀 공부하러 가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기면은 예수님을 끌고 갈 텐데,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 이길 수 있는 거 없는가? 못 이깁니다. 내가 이긴 것처럼 보이죠? 근데 돌고 돌고 돌아서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맨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내게 배우라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에게 배운다는 것은 줄 쳐놨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처럼, 아,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아, 예수님이 온유하시지 그럼 나도 온유해야 되고, 예수님이 겸손하시지 그러면 나도 겸손하면서 어떻게 가요? 화가 날 때도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생각하면서 한번 눌러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그리스도인으로 되신 다음에 나 예수님 때문에 참아, 이 말을 참아 못하는 그런 분 되지 마세요. 여러분 떳떳하게 말하셔야 돼요. 내 옛날 성지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해. 근데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지 못해. 이 말이 아름다우세요? 아니면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내 과거에는 성질이 너무너무 막 엉망이었는데 내가 사람이 좋아져가지고 지금 잘 참아. 누구를 높여요? 마지막까지? 자기 자존심 지키고 싶어서. 예수님 때문에 변했다면 뭐가 그렇게 자존심 상한지, 예수님 나를 변하게 하셨으면 뭐가 창피한지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는,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멍에 안에 들어가 놓고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멍에를 끊어버리고 싶어서 자꾸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했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배당에 오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 때문이라는 말을 하기가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는지.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가 엄마 때문에 그랬으면 자랑스럽게 말해요. 엄마 때문이라면 왜 사람이 다 공감해 주니까. 근데 예수님 때문에 뭐라고,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면 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뭐라고 해요? 그 말을 못하는 우리들의 이런 약점들이 교회 다니면서 허용이 되다 보니까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고 예수님의 그 마음의 온유하심과 겸손함을 내가 인격적으로 배우면서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사람이 되었어.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내 마음대로 안 살게 돼.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이제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마당을 만들어주고 우리끼리 서로서로 인커리지 시켜준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부신자들 앞에서 나 예수 때 변했어 아무리 말해봤자 그분들은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그런다고 해서 오늘 이 말 들었다고 해서 당장 또 식당 가가지고 야 나 예수 때 변했어 나 예수님 변했어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속으로라도 되뇌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변하게 하셨지. 내가 예수님 만나서 너무너무 좋지. 마지막에 이런 말씀으로 맺기를 원하는데요. 11장 30절에 보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이 말을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여기 결혼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은 좀 빼고 결혼하신 분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기를 잘했지. 아멘. 예. 아니,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갑자기 안 하세요. 옆에 아내가 있는데 남편인데 안 하면 안 되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기를 잘했지. 언제 합니까? 언제? 맛있는 게 해줄 때. 보통 언제 하냐면요, 내가 혼자 살았다면 느끼지 못했을 그 행복을 배우자가 있을 때 느끼면 너무 결혼하기를 잘했지. 제가 아까 올드 제네레이션이라고 했잖아요. 저희 세대에는 아내와 살기를 잘했지 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저 혼자 있을 때는 뭘 해 먹을지? 내가 뭐 먹고 살지? 제가 이제 집사람이 직장생활 하니까 집에서 제가 자주 해 먹는 게 뭔지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가끔씩 라면을 먹어요. 근데 저는 맛있어서 먹거든요. 근데 아내가 오면은 냄새가 딱 풍기니까 또 라면 먹었지. 이게 야단을 쳐요. 라면 먹으면 제 나이 때는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러다가 아내가 쉬는 날 음식을 맛있게 해줘요. 그때 제 입에서 뭐 어떻게 나와요? 내가 결혼하기를 잘했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유치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했을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비참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상처 입을 때는요 그러면 안 나옵니다. 언제 나와요? 별거 없는데도 아 내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이런 느낌을 내가 못 받았지. 근데 예수님 만났더니 이렇게 좋아 하는 타이밍 때 여러 입에서 솔직하게 나옵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 것이 너무나도 행복해.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기를 잘했지라는 말에는 공감하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 것은 너무 좋아할 때는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답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말을 하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내 앞에 내 옆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리는 상태에서 나 혼자 열심히 살고 있더라. 이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너무 행복해요 하는데 왠지 나에게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왠지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왜 드냐면 이 말이 유치하고 나를 막 이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뭘 못 누리고 살아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유익하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거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혹시 그런 삶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시 여러분과 제가 회복될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근데 내가 너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마음의 휴식이야. 근데 그 마음의 휴식이 뭔지 알아? 내 멍에를 매. 너의 멍에가 아니라 세상의 멍에가 아니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내게 배운 게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는 너희를 끝없이 끌어안을 수 있는 아량이 바다와 같이 넓은 하나님이야. 나에게 와. 내 품에 안겨. 내 품에 안겼더니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고 이제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라는 탄성이 나오고 그런 기쁨의 목소리가 나왔을 때 이런 우리들의 입에서 불신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했을 때 그들의 무반응, 그들의 시니컬한 반응, 그들의 비웃음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아직 그들은 이 행복을 모르니까 저렇게 나오는 것이지 하면서 우리는 지치지 않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기를 잘했지 여기서 행복을 누리지 마시고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니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어. 진짜 이러한 행복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리셔야 진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옆 사람들에게도 넓은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요. 예수님께로 오라고 지금도 요청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주님의 그 요청, 내게로 오라는 그 초대장을 받아들고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초대장을 받아들고 예수님께로 가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께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행복하고 즐겁고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 옆에는 보는 사람들 눈이 달라져서 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